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없애주시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화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말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모세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모세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영광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옛 언약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도 이제 천국에서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르치고 증거했던 예표와 그림자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가르치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옛 언약의 영광은 함께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쇠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을 보며 옛 언약의 영광을 전하고 따라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될 이 성찬. 성찬은 새 언약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이 무엇인지를 옛 언약과 비교해서 다음 성찬 주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모세와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을 비교하십니다.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모세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 구약, 모든 구약이나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고 구약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엄청난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고 모세를 중보자로, 언약 중보자로 세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 친히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꿈이나 환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친구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히 목격한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 있으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죠.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교제를 나누던 자였습니다. 이런 특권 누린 선지자 없었죠. 그뿐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환하게 비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느 누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였고 구약의 대표였고 구약의 영광을 증거하는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신약으로 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의 영광이 정말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영광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지금 우리 새언약 백성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에 결코 비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 영광 그 앞에서 친히 대면하여 말씀까지 나누며 그 영광의 광채로 얼굴까지 빛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던 자였는데 우리의 영광에 결코 비할 수 없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세, 이스라엘, 하나님 집의 사환으로 일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같은 영광으로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아들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언약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그림자처럼 부분적으로 잠시 증거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대표로 하는 옛 언약과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새 언약을 비교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에 verse 10 and 11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건가요, 지금? 무슨 뜻인가요? 옛 언약이 영광이 있었지만 모세도 영광이 있었지만 옛 언약의 영광은 그것이 가르쳤던 새 언약의 더 크고 완전한 영광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다.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라져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영광은. 그런데 없어질 옛 언약의 옛 언약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것이 가르쳤던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영원하겠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옛 언약은 사라져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친히 모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옛 언약의 역할은 새 언약의 영광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오면 그 옛 언약의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친히 모세 삶으로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에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Verse 12 through 13.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던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Exodus chapter 34, verse 28 through 35.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하다가 십계명의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사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28절에서 35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자, 이 말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여 그 십계명의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판도 깨졌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새로운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며 교제를 나누며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때에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고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수건을 벗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죠? 방금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두려워하여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 주었던 것.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불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쓰고 전하지 않았어요. 수건을 벗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35절에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본다는 의미가 그저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함으로 그것만을 바라봄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는 거로 그 광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더욱 잘 풀어주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 앞에 7절에도 나옵니다. Verse 7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뜻이죠?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만 했다고요? 그 모세가 소유했던, 모세가 반영했던, 모세가 반사했던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라질 영광에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옛 언약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세 자신의 영광이나 옛 언약의 구약에 사라질 영광만을 바라보며 거기 머무르고 거기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나 옛 언약이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새 언약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로 그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역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는 잠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으로 광채가 났을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는 그 광채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뿐만이 아닙니다. 모세 자체의 삶을 보아도 이 구약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죠.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으로 인도했을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1세대들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죠. 뭘 보여주는 건가요? 옛 언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형제 여러분, 구원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하나의 구원 역사로 봐야 구약의 역할이 보인다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모세와 옛 언약, 구약의 역할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새 언약을 성취하셨으면 그 그림자와 예표는 다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사라지고 없어진 모세와 옛 언약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장차 올 더 나은 중보자인 예수님과 새 언약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도 여전히 모세와 옛 언약의 영광을 전하고 그리로 돌아가고 구약의 그 완전하지 않은 영광을 주목하여 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세나 옛 언약의 그 부분적이고 예표적인 곧 사라질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죠? 모세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광채로 드러나고요. 또 옛 언약의 영광과 축복은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던 때였습니다. 세상의 현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복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실제로 외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즉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막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있고 자신들은 실제로 동물의 피를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예배의 시대. 더 나아가 옛 언약의 축복 말씀드렸듯이 세상 축복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종교 세상 축복을 얻는 그런 죄성이 원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영광을 얻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구약으로 갔다는 거죠. 왜? 구약이 그걸 보여주니까. 구약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새 언약과 상관없이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너무나 딱딱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즉 구약만을 보고 세상 축복 없고 손에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고 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여 십계명의 돌판처럼 너희의 마음이 돌같이 너무나 딱딱하여 구약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자체에만 주목하고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보려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아직도 수건이 덮고 있어.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구약을 가지고 세상 축복 전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복받고 영광 누리는 것으로 구약을 가지고 전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얼굴을 가리었던 수건이 벗겨졌던 것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너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영원토록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5절 47절 우리 잘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여전히 모세와 모세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예전약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세조차도 나를 증거하고 있었다. 내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지만 예수님은 그가 빛났던 그 영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로 와야 될까요? 아니 모세뿐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실 새 언약의 영광을 가르치고 반영하고 증거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여 수건에 덮여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모세의 글이나 전체 성경이 너무 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여 즉 죄와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나 새 언약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으로 돌아가 세상 축복과 영광만을 바라보려고 한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영광보다는 곧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원하고 거기 머무르고 싶은 거죠.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너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즉,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영광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덮고 있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천국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실 때에 마침내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그 얼굴이 빛났지만 곧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수건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때가 왔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수건으로 우리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주시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잠시 소유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다시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소유하여 영원토록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에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야 누리고 증거하는 영광.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언제만 영광으로 빛났죠? 하나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났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항상 빛나고 있어요. 그것이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영적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그것도 항상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앞에서 그 영광의 얼굴빛을 환히 비추시며 우리와 대면하여 교제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디의 현실일까요? 천국의 현실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이 마침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그것도 항상 온전히 빛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상의 현실입니다. 천국의 현실. 가장 가까운 교제를 그것도 항상 예수님과 누리고 있는 현실. 이제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하셔 모세처럼 이 땅에 속한 신의 산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가장 가까운 친교를 그것도 쉼 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새 언약의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속한 현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릴 천국 영광의 현실을 미리 증거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천국 현실이 임하였고 이를 오직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니라. 구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세상 것들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천국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소유한 그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이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겠죠. 형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새 언약의 더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야 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자리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천국 영광을 은혜로 우리 영광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짐으로 우리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짐으로 우리도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처럼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예수님이 하나 되어 계신 삼위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지금도 삼위 하나님과 나누게 하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계신 영원하고 완전한 새언약의 영광입니다. 성찬상에 나와 이 천국 영광을 맛보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는 가장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치시며 오직 은혜로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천국 영광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여전히 수건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이 세상에 사라질 영광만을 주목하며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오셔야만 그것이 해결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천국 영광을 믿음으로 맛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시며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 삶에서 증거하고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완고하고 수건에 덮여 있는 것처럼 구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서 증거하였던 이 땅의 현실들을 찾아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와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리고 있던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천국 영광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